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먼저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인 네 번째 주일과 다섯 번째 주일까지 있는 달에는 다섯 번째 주일도 정한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한조 목사님은 현재 안식월 중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정한조 목사님의 안식월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매달 네 번째 주일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대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윤순재 목사님께서 설교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윤순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지 올해로 3년째가 됩니다만 교구를 맡고 있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교우님들께서는 윤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1960년도 생으로서 국립항공대학을 졸업한 윤순재 목사님은 연령상으로는 저보다 10년 이상 후배지만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은 저와 입학 동기 동창이 되십니다. 신대원 3년 내내 동급생 150명 가운데에서 윤 목사님은 언제나 최상위 세 사람 가운데에 포함되는 엘리트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 발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한 뒤에 윤 목사님은 당시 가장 잘 알려져 있던 소망교회 교역자를 거쳐서 1992년도에 몽골 선교의 소명을 받고 예장통합총회 제1호 몽골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부인 이계신 목사님과 함께 빈손으로 몽골을 찾아간 윤순재 목사님은 이듬해인 1993년도에 교실 두 개를 빌려서 울란바타르 한국어 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지원자가 급증하자 1995년도에 윤 목사님은 몽골 정부로부터 대학 인가를 받아서 울란바타르 한국어 학원을 울란바타르 대학으로 확대 개편하고 학장을 맡으셨습니다. 그 이후 매해 대학교는 규모가 커지면서 몽골 사회에 견실하게 자리 잡게 되자 윤 목사님은 울란바타르 대학 운영을 공익재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학 재산을 출연하고 대학 운영에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재단 설립과 동시에 울란바타르 대학은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고 윤순재 목사님은 종합대학 울란바타르 대학교 초대 2대 총장으로 학장 재임 기간을 포함해서 만 16년 6개월 동안 교육을 통한 몽골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치셨습니다. 2007년부터 울란바타르 대학교는 대학생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완전히 재정적으로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규모가 커져서 울란바타르 대학교는 부속 유치원에서부터 부인 이계심 목사님이 설립한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합쳐서 전체 학생 수와 교직원 수가 4,500여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울란바타르 대학교는 몽골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사립대학이 되었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총 망라하여 몽골 140여 개 대학 가운데에 여섯 번째로 명문대학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타르 대학교가 한인 선교사가 해외에 설립한 미션스쿨 종합대학교로서 가장 성공적이고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은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순재 목사님은 몽골 현지 교회인 아라글란트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인들에게 이양하셨고 네그투게르 교회도 11년간 섬기시면서 자립시키신 뒤에 현지 목사님께 이양하셨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대학교 학장과 총장으로 사역한 지 16년이 될 즈음 다시 말씀드려서 윤 목사님 부부가 몽골을 찾아간 지 20년이 가까울 즈음에 윤 목사님 부부는 적절한 시기에 대학교 재산권과 운영권을 재단에 이양하고 선교사와 목회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는 초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대학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 목사님은 스스로 총장직을 사임하고 총장직과 재단 이사직을 재단에 이양한 뒤에 1년간의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지내다가 2011년 11월 달에 몽골을 찾은 지 만 20년 만에 공식적으로 몽골에서 철수하셨습니다. 울란바타르 대학교 재단에서는 설립자인 윤순재 목사님에게 종신 명예 총장직을 제안했지만은 윤 목사님께서는 그마저도 사양하시고 부인 이계심 목사님과 함께 20년 전에 빈손으로 몽골을 찾아갔던 대로 빈손으로 몽골을 떠나오셨습니다. 윤 목사님 부부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 풀러 신학교 방문 교수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던 2011년에 저 역시 안식월을 가졌었습니다. 마침 그 해 미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갔던 저는 5월 15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윤순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 목사님은 저와 신대원 입학 동기 동창이시고 성적으로는 제가 도저히 뒤쫓아갈 수 없는 수재셨습니다. 또 윤 목사님의 부인 이계심 목사님은 제가 졸업한 신대원을 저보다 먼저 입학하셔서 제 선배님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분들은 이미 20년에 걸친 성공적인 몽골 사역으로 지도력과 행정력을 공인받은 중견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동창생이자 후배인 제가 담임 목사인 100주년 기념교회로 와서 저를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윤순재 목사님 부부의 선교사와 목회자로 헌신한 변함없는 초심을 믿었기에 감히 그런 부탁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육학 박사이기도 한 윤순재 목사님은 모 신학대학 총장직과 잘 알려진 두 교회 담임 목사직을 제안받았지만 감사하게도 윤 목사님 부부는 주저하지 않고 100주년 기념교회와 양화진을 자신들의 새로운 소명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윤순재 목사님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저를 대신해서 모든 대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부인 이계신 목사님은 오래도록 울란바타르 대학교 학생처장과 자신이 설립한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를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저는 정한조 목사님, 윤순재 목사님, 이계신 목사님처럼 헌신된 분들이 우리 교회 대내 업무, 대외 업무, 교회 학교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한종 목사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성경 속으로 흡입시키는 탤런트를 지니고 계신다면 윤순재 목사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성경에서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8월 말까지 매달 네 번째 주일과 다섯째 주일마다 주님께서는 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가 최소한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복수의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대인 거류자들이 많았으므로 복수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이 처음 찾아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했습니다. 더 이상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 회당 옆집 주인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았고 바울은 그 이방인의 집을 복음을 위한 새로운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덕분에 8절의 증언처럼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온 혈족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시민들도 무언가 이질적인 유대인 회당보다는 같은 고린도 시민인 디도 유스도의 집을 마음 편하게 찾아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바울이 찾았던 회당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했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쫓아내었던 유대인 회당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분통이 터질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바울이 다른 곳도 아닌 자기 회당 바로 옆집을 예배당을 삼아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자신들과 같은 다른 회당의 회당장과 그의 혈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없이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이 매일 이어지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만히 눈을 뜨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오며 가며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을 해코지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를 떠나야겠다고 고린도를 떠나기까지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친히 찾아가셔서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해 주시지 않았던들 그때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와 같은 일이 고린도에서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었는지 바울을 그토록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했던 유태인들의 주모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때는 갈리오가 로마 제국 행정구역상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였습니다. 그리스 남반부를 일컫는 행정구역인 아가야에는 아테네도 속해 있었습니다. 델피 신전의 비문에 의하면 갈리오 총독은 주후 51년부터 52년까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재임했습니다. 갈리오는 한때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이자 그 유명한 정치가이면서 철학가요 웅변가였던 세네카의 친형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노바투스였는데 원로원 의원 유니우스 갈리오의 양아들로 입적되면서 이름이 갈리오로 바뀌었습니다. 갈리오는 동생 세네카와 함께 로마 제국 내에서 탄탄한 권력 기반을 지니고 있었지만 주후 65년에 로마 황제 네로를 축출하려는 모의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동생 세네카와 함께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자살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기는 갈리오의 일생 가운데에 그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해서 고린도에 있게 되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말 일제히 일어나 대적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카텝히스테미는 쇄도하다, 공격하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치단결해서 기습적으로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주동자는 17절에 이름이 밝혀져 있는 소스데네였습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이 처음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회당의 회당장으로서 바울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해온 유대인들의 주모자였습니다. 그 소스데네가 갈리오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기습적으로 붙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은 대부분의 경우에 갓 부임한 총독은 현지 사정에 눈이 어두워서 쉽게 여론에 휘둘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옛 고린도의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이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갔던 법정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회당장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은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우리말 마라드웨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레고가 헬라어 원문에는 분사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동일한 고발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소리쳐 외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노모스를 우리 성경이 본문에서 율법이라고 번역한 것은 적합한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어 노모스는 유대인의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법, 즉 로마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정확하게 옮겼습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소스덴에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제국의 국법을 어겼다고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된 종교만 포교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 소스덴에는 바울이 허락받지도 않은 불법 사이비 종교 포교로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해서 사회를 문란케 한다는 식으로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문제를 로마 법과 관련된 사회 정치 문제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든 정치가 개입하면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일단 정치 문제로 비화하면 오히려 정치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각 종교의 교단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장애가 되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불의한 짓을 자행해도 이건 정치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세속 정치든 교권 정치든 그것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당장 소스덴에는 대단히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바울을 로마 법과 관련된 사회 정치 문제로 고발한 것은 바울을 아예 로마법으로 생매장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스도교를 발본 세곤해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로마 제국 중앙정치 무대 출신이자 그 유명한 세네카의 친형이었던 갈리오 총독은 회당장 소스데네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 하자 갈리오 총독은 바울의 자기 변호를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바울을 제지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즉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너희들의 고발을 받아줌이 마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바울의 행동은 로마 법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너희들의 고발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리오 총독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을 언어와 명칭과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로 파악했습니다. 우리말 언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원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갈리오 총독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해온 구원자 즉 그리스도시라는 바울의 전도 행위를 구약 해석의 문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명칭의 문제, 율법 적용의 문제로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문제가 로마 법과 관련된 사회 정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적인 문제임을 정확히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 총독은 이런 문제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며 유대인들의 고발을 그 자리에서 각하해 버렸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소스덴에는 로마법으로 바울을 올가매려 했지만 갈리오 총독은 그것은 율법의 문제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각하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소스데네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총독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마치 시위를 벌이듯이 법정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에 갈리오 총독은 즉각 경비병들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법정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본문의 모든 사람은 법정에 참관했던 고린도 시민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법정은 누구든지 참관할 수 있는 공개 장소였습니다. 소스데네와 그가 동원한 유대인들이 패거리를 이루어서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가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자 지나가던 고린도 시민들이 대체 무슨 일인가 법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은 패거리를 이룬 유대인들에게 죄수로 끌려온 전혀 죄수처럼 보이지 않는 연약한 몰골의 바울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연약한 바울을 악랄하게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자신들의 귀로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을 즉각 각하하는 총독이 각하해버리는 장면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총독의 판결에 불복해서 마치 시위를 벌이듯이 법정에서 계속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자리에 참관하고 있던 고린도 시민들은 그처럼 무례하고도 악랄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다 같이 마음속에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 총독이 경비병들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자 곧 따라 나가서 그 악랄한 유대인들을 총지휘했던, 가장 악랄했던 우두머리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우리말 때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팁토는 몽둥이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소스데네를 한 번씩 툭툭 치거나 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고린도 시민들이 소스데네에게 집단 폭행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보다 2년 앞서 제국의 수도에서 일대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에 대한 고린도 시민들의 반감도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소스데네가 그 연약한 바울에게 가장 악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법과 관련해서 사회 정치적인 죄인으로 몰아서 아예 매장시켜버리려고 했던 회당장 소스데네의 계책은 뜻밖에도 그 자신이 분노한 고린도 시민들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그 이후 고린도에서 체류하는 동안 남은 기간에 그 누구로부터도 제지를 받거나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총독 갈리오가 보는 앞에서 소스데네가 고린도 시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안 질서를 지켜야 할 갈리오 총독이 집단 폭행당하는 소스데네를 구해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소스데네의 사주를 받고 패거리를 이루어 바울을 기습적으로 붙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소리소리 지르며 고발했던 유대인들조차도 분노한 고린도 시민들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소스데네를 방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소스데네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분노한 고린도 시민으로부터 단신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집요하고도 악랄하게 바울을 괴롭혀왔던 소스데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의 심판이었습니다. 만약 소스데네가 이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절대로 모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악랄하게 괴롭힘을 당해도 선한 일 하기를 포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면 그 악랄한 사람을 지상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손보실 것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강인한 자유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불의하게 괴롭히고 있다면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다가 누군가로부터 악랄하게 괴롭힘을 당함으로 인해 주님 쫓기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면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다가 이 세상에서 바울처럼 설령 참수형을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인으로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불의하게 괴롭히는 만용과 무지를 범하고 있다면 더더욱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것은 바울을 집요하고도 악랄하게 괴롭혔던 소스데네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분노한 고린도 시민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자신을 무모하게 내던지는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불의하게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쫓다가 조그마한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당해도 당장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나의 이해 득실이나 감정에 따라 불의하게 사람 괴롭히기를 서슴지 않는 나의 만용과 무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살려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히 죽지만 주님을 위해 죽으면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사는 참 생명의 역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걸어야 할 생명과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불의하게 괴롭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소스데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뭇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바울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